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발에 안길 때까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가장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일러주시는 바 아버지의 믿음의 삶 온전히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거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 21절까지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제 스가랴서 말씀 마지막 부분 이제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과 맞섰던 이들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양면의 모습들,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에게 있을 일들과 또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했던 자들에게 있을 일들이 21절까지 다시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결론 부분에 다시금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 특히나 이전 말씀에서도 확인하였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남기실 자들에 대한 그 범위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섰고 또 대적했었던 이들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회심한 자들이 있어서 주의 백성의 무리 가운데로 이렇게 함께 모여들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심한 자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맞아들여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간에 계속해서 살펴왔듯이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을 말할 때에 이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러한 전력과 과거들이 있지만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주님은 그들도 맞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실 마지막 때의 백성은 이스라엘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그러한 자들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스가랴서 말씀만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2장 2절 보시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2절 말씀 우리 이전에 그렇게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될 수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그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절기가 언급되지요. 어떠한 절기입니까? 초막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막절이 언급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절기는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음과 그리고 약속의 땅이 나아가고 그 땅에 입성한 모두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단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과정들의 의미들을 또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세워진 절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자들,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과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고 끝끝내 당신의 약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 만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장막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을 따라서 자신들의 삶도 임시에 거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임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따라 우리의 삶도 이끌림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동하는 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함께 그와 함께 따라가며 주의 인도하심에 그 종착지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함을 이 초막절의 절기의 언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맞섰으나 회심하여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맞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끝끝내 맞설 그러한 인생들에 대한 주의 말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회심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남기실 무리 가운데에 그렇게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그러한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17절 보면 이리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주께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치신다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스가랴서 말씀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즉 가뭄은요,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심판적 재앙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이 당시에 극히 귀했던 당시의 정황상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모든 생명은 말라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의 생명을 핍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외에 특정한 족속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8절에서요, 만일 이집트 백성이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집트 백성을 이렇게 따로 언급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언급하신 이유는요, 이집트는 하나님과 맞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뭄 주셔도 우리가 웬만한 가뭄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자신감들이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일강의 그 풍족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지켜지리라 믿고 교만했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그래서 가물게 하셔도 저 넓게 흐르는 강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 말씀 살펴보았을 때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에스겔 29장 9절 말씀 보시면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라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일강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비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삶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일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들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자랑이요 교만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집트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맞섰던 자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들 다 이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 말하고 계시고요, 1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랑과 교만이 되어질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죽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교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말하는 이들, 하나님이 그들 그 자랑과 교만의 근거들을 꺾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그 이집트인들의 생각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중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심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늘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삶에 두어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삶에 채워가는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백성들과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을 것이라. 20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후반부터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솥과 제단 앞에 있는 그릇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구들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러한 기구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절 서두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 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다는 종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이 이동할 때 이렇게 딸랑딸랑 울리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은 일상의 가장 지극히 가장 작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가축에게 종을 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그가 움직일 때 소리를 듣고 내 소유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게 속한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을 지켜가는 것,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심해서 그의 남는 백성들과의 궁극적인 차이가 20절 서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란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찬양하고 그를 높여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습니까? 제사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사 받는 것이 이제 나도 너무 피곤하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왜일까요? 삶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의 손에 피가 여전히 가득한데 그 손으로 나한테 제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제사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너희를 이제 징계하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은혜들이 삶의 가장 구석 부분까지 차고도 넘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징계받아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겪어가게 되어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마지막 날 여기 그날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이 세워지는 날 주의 날에는 주의 품에 남는 자들은 삶의 작은 일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모여 내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계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구석구석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 주의 그 자리 거기에서만 일부분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중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같이 읽죠. 2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에 있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마치 드려지는 성전의 기구와 같이 거룩히 구별되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께서 남겨두실 자들은 삶의 한 부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아도 압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는지 아닌지를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쩌시겠습니까? 그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집중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높아진 것들,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보다 세상 잘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인생들을 그가 모으시고요. 여러분 21절 후반 스가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 말씀 이렇게 말씀 나누었을 때요. 이스라엘이 징계받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그 시작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가나안 정착 후에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그거를 이루어내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죄악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들 징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그날에 누가 없을 것이라고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삶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절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는 삶의 지극히 한 부분조차도 거룩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 그들만 순전하게 하나님 모아 드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무리 안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순전함을 우리의 여러 가지 영육간의 부족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여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도 그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조차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았던 것은 그저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일깨우고자 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 이미 주셨으니 마땅히 우리의 삶이 그리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겠는가 말씀 준비하며 그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여도 주님께서 남기실 인생들 남은 자들 그 안에 속하여질 만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우리 모두와 그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며 주께서 남기실 자들 주와 함께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섰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그들을 당신의 무리 가운데에 함께하게 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삶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조차도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조차도 삶의 부분에 남겨두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위하여 애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자들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주의 백성과 맞서는 이들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삼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여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과 교만의 근거들을 꺾으시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라를 이루실 마지막 때 그때가 오늘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주께서 남기신 이들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케 하셔서 작은아마 세상 가운데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셔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신다 하여도 주를 기쁘게 맞이하며 주의 날 아버지함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을 때라도 나의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님 담대하게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버지님 고민하기보다 주께서 나를 어찌 이끄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합당한 믿음의 간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그 간구의 성취들이 삶 가운데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 증거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우리 각 교우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회복과 또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또한 육신의 회복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낫게 하여 주심과 치유하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과 아버지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치유되어지는 역사, 주께 부르짖었더니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일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